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의 첫 방문국인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국가 재정 분야의 투명성 확보 등 지속적인 경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미 백악관 관리들은 전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프로코피스 파블로포울로스 그리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벤로즈 미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그리스와 독일, 페루 순방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문제도 화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리스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7일에는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사무실은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견고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이날 대화에서 위협과 도전 과제들 그리고 전략적 경제 문제들을 포함한 폭넓은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의 미러 관계가 극도로 불만스럽다는 데 동의하고 평등과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을 기반으로 한 대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T-90 탱크와 박격포, 항공기, 헬리콥터 등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러시아 리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빅토르 오제로프 러시아 국방안보위원장은 어제 이번 협상이 현재 러시아 의원들의 이란 방문 중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약 1,500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북부지역 아랍계 토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천여 명에 달하는 이들 토착군은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의 지휘하에 ISIL과 전투를 벌일 예정입니다. 시리아 민주군 사령관은 BOA에 이들은 라카 출신 젊은 남성들로 민주군이 라카 가까이 진입할 때 내부에서 전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병력 약 3만여 명은 현재 라카에서 30km가량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가운데 이번 작전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쿠르드군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미군 병사들과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이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파토우 벤소우다 ICC 검사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레반 반군은 물론 아프간 정부군과 미군, CIA 모두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군 병사들이 주로 2003년과 200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적어도 61명의 수감자들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조사를 통해 고문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CIA 역시 아프간과 폴란드 비밀수감시설에서 적어도 27명의 수감자들에게 고문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의 힌두교 사원에 지난해 폭탄 공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2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월 에라완 힌두 사원에 폭탄 공격을 가해 20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빌랄 모함메드와 미에랄리 유스프는 살인과 불법 폭발물 소지 등 10여 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 일정은 당초 통역관 지정 문제로 잡음이일면서 지연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첫 트랙 2 접촉, 즉 비공식 접촉을 가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과감한 대북 정책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오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유럽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비공식 접촉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의 접촉에 이어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다시 이루어지는 양측의 이번 만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에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미 외교 계통의 핵심 당국자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미국 민간 인사들과 비공식 접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최 국장이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다며 최 국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최 국장의 베이징 경유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최 국장이 유럽 지역에서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 민간 차원의 접촉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차원의 접촉이 자주 있는 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의 1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미북 간 트랙2 대화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미 정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트랙2 회의는 과거에도 늘상 있어 온 것으로서 이번 회의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의 민간 차원의 비공식 접촉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자 측 외교 안보 관련 인사들과 활발한 접촉을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 측 인사들이 이전부터 유사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로서 새로운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후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선희 국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이 어떨지가 기본이라고 말해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주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접촉에 참여하는 미국 측 민간 인사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화당 측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될 경우 단순한 떠보기 이상의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국 측 참석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들을 맡을 수 있는 또는 그와 대북정책을 맡을 사람들과 일정하게 연결될 수 있는 뭐 이런 인물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탐색전을 이걸 넘어서서 예비에 대한 성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북한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도발은 비교적 자제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 포기는 예시대의 망상이라는 등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 공세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비공식 접촉에서도 종전의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은 유지하면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공식 대화를 갖고 차기 정부에서 다룰 북한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서울에서는 오늘 미국과 한국의 전직 관료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동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미한 동맹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미국의 여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폴 전 대사는 미국의 스탠포드 아태 연구소와 한국의 세종 연구소가 15일 서울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s actually a lot of consensus in America, both among elites and among the American public.
맥폴 전 대사는 미국의 지도층은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미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큰 의견 일치가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지만 이처럼 공감대가 큰 사안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폴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한 언급에 대해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액수를 알면 놀랄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를 올리더라도 크게 올릴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칼 아이켄베리 전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도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에도 매년 8억 6천만 달러 이상 쓰고 있다며 이 같은 수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면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료 출신인 심윤주 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현안들을 세력 균형이나 지정학적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거래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심 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대북 통제력이 절대적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도록 만들겠다든지 중국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발언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미중 간 대립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미중 대립이 심해지면 중국이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에 더 소극적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미국이 아시아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약속이 약화되면 각국의 핵무장 추진 등 지역 안보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기조 연설자로 나서 북한과 핵 포기를 전제한 협상을 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have already demonstrated that they're willing to endure the worst sanctions we can impose.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최악의 경제 제재를 감당하며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는 김씨 왕조를 지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북한에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런 방법이 육자회담 접근 방식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거쳐 대북정책 조정관을 역임했고 1999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 구상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그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실히 밝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협의에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만간 취임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 현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협의에서 진정 집중하고 싶었던 안건은 중동과 북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에서는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내가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얼마나 부정직한 이들인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중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거나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외교안보 청사진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산적한 국제 문제들을 그가 어떻게 다룰지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신문은 지난 10일 사설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을 트럼프 당선인이 직면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은 모든 동맹에 대해 핵우산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안보 공약은 손쉽게 돈을 뽑아내는 협상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사설에서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아시아 동맹들에게 상반된 신호를 보냈지만 당선인으로서는 재빨리 이들 나라들의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상호 방위 조약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선 기간 한국과 나빠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바 있는 피터 브룩스 씨는 12일 뉴욕포스트 신문에 트럼프는 아시아 동맹들이 북한과 맞서 싸우도록 도울 것이라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브룩스 전 부차관보는 이 기고문에서 아시아 동맹들과의 관계는 누가 돈을 얼마나 더 내느냐가 전부가 아니라며 한국과 일본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적과 싸우는 것보다 적이 공격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저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부차관보는 동맹관계는 미국의 국익에 광범위하게 중요하다며 동맹과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동맹 없이 싸우는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북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북한의 핵과 독재의 항구적 해법은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뿐이라며 강력한 대북 정책을 당부했습니다. NK지식연대 등 20개 탈북자 단체들은 오늘 서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권고하는 탈북 엘리트들의 자유통일정책 영상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기성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대북 정책과 전략을 구사한다면 북한 체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추풍낙엽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이 어떤 대북 정보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한국 법제처가 오늘 문안심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주 내 차관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군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의 대북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한 정보와 일본 군사위성이 촬영한 영상 정보, 그리고 한국 정찰기로 탐지할 수 없는 북한 사각지역에 대한 감청 정보입니다. 해상 초계기 77대를 보유한 일본은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는 능력이 한국보다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게 한국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SLBM을 탑재한 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신속히 파악해 한국 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알리는 설명 자료를 통해 일본의 대북정보 능력을 활용해 한국의 안보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 SLBM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론 일본의 이지스함 6척과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대, 조기 경보기 17대 등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움직임과 일부 감청 정보 등에 대한 수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의 설명입니다.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해상 레이더를 갖고 있잖아. 그게 같이 공유가 되면 그거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죠.
여기에다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 5기로 수집하는 북한 측 영상과 사진 정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의 대북 정보가 미국이 군사위성을 통해 수집하는 특별 취급 정보 SI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본 정보의 가치를 이미 확인했다며 일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5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번 이미 체결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에서 이미 그 일본 측 정보의 가치를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측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 영상 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인근의 북측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을 감청해 얻은 정보와 영상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하는 겁니다. 또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 즉 휴민트도 일본 측이 탐내는 고급 정보입니다. 휴민트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첩보 수집 수단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략 무기인 잠수함의 탐지 추적 능력 파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선 한국 잠수함의 능력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대령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국장은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일본이 한국 잠수함의 성능 파악을 위해 연합 잠수함 훈련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거의 일본 잠수함하고 막상막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이제 잠수함 SLBM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협동작전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잠수함 성능과 같은 기밀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선별적으로 동등하게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가서명한 군사정보협정은 15일 한국 법제처에서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17일 한국 정부 차관회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과 여론의 지지 없이 무리하게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국민 동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필요성이 가속화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동맹국들의 방위비 문제를 제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보고를 받으면 입장을 재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초반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기여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질문을 던집니다.
Isn't it the fact that it costs us less to have troops stationed in Korea than in the United States, given the contribution the Republic of Korea makes to.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게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경비가 덜 드는 게 사실이냐고 질문한 겁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당시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트럼프 후보가 동맹국들의 이른바 방위비 무임승차론을 비판한 데 대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둔 비용의 절반인 8억 8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한국 주둔보다 미국에 재배치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명백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So it would cost more to keep those troops stationed in the United States than it would be in Korea. Is that correct?
Absolutely, Senator.
브룩스 사령관의 이 같은 평가엔 대부분의 미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제쿠퍼 연구원은 지난 4월 CNN 등 미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주일 주한미군의 미 본토 재배치 비용이 현지 주둔보다 더 높을 것이라며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군을 미 본토로 재배치하려면 장소 물색에서부터 부대 건설과 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늘 것이란 겁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통화태 담당 차관보 역시 11일 VOA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기여에 할 얘기들이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겨냥한 건 한국보다 유럽 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believe it will be a point of contention with the ROK. I think it's more likely to be a point of contention with the Europeans.
많은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2%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의 국방 예산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정식으로 보고받으면 이 사안은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will be clear when Trump understands and when he's properly briefed about the degree to which the ROK has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해외 주둔 미군 유지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핵심 기지인 한국과 일본, 독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군의 주요 주둔국 가운데 한국이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이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은 0.068%로 일본의 0.064%와 독일의 0.016%보다 높습니다. 미군은 현재 한국에 2만 8,500명, 일본에 5만 4,000명, 독일에 3만 8,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에도 주둔하고 있지만 중동 주둔국들은 국민 동의를 막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 내역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올해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각각 8억 1,700만 달러, 17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담금은 미군 급여가 아닌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직원들, 계약업체, 시설 보수와 유지, 건설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대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를 훨씬 더 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덕 밴도 연구원은 지난해 미 경제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한국 방어는 저렴하지 않다며 한반도 전쟁은 곧 미국의 자동적인 전쟁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훨씬 더 많은 병력과 무기 등 군사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 자체만으로도 무기 수입 등 더 요구할 게 많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 수준에서 40배 이상, 인구도 2배 이상 많은데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긴 채 군사력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교역 등 경제마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 국익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한국의 전액 부담 혹은 미군 철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오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제출돼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다가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 차원으로 격상된 겁니다. 당시 표결에서는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84개국이었고 반대와 기권도 각각 22개국과 62개국, 합계 84개국으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6년부터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가 91개국으로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2010년 100개국, 2011년에는 112개국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제출됐고 이 결의안에 111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12개국이 찬성했고 올해도 3년 연속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올해 결의안을 공동 작성한 일본의 미나미 히로시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We hope that this draft resolution will enjoy broa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 폭넓은 지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2005년 22개국에서 2008년에 24개국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다시 줄기 시작해 2011년에는 1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도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19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반대편은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주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던졌으며 이들은 결의안 내용보다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결의안에 기권하는 나라들도 2005년 62개국에서 지난해에는 50개국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기권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리랑카, 남수단, 토고 등 8개국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뤄볼 때 15일 실시되는 올해 제3위원회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12월 중순에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지난 3분기 중 북한 내 분배 감시 활동이 올 들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현재 한 명에 불과한 한국어 구사 국제 감시 요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서 총 226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3분기 중 북한 9개도 41개 시군에서 분배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70여 차례, 적어도 두 번 걸로 활동을 진행한 겁니다. 이는 앞서 지난 2분기 총 273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인 것에 비해 17%가량 감소한 겁니다. 또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70개 시군에서 총 307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한 것에 비해서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분배 감시 국제 요원 수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프란시스 케네디 대변인은 현재 북한에서 국제요원 3명과 북한인 요원 3명이 분배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국제요원 가운데는 한 명만이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011년 공개한 사업보고서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국제요원 12명을 포함해 북한의 상주 국제요원을 59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당시 계획에 비해 현재 북한 내 국제요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국제요원 3명으로 북한 9개 도 전역에서 분배 감시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VOA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어 구사 국제요원이 북한 주민들과 타가소, 유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식량 전달 상황과 주민들의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내용은 지원된 식량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농작물은 없는지, 타가소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하루 몇 번 식량이 배급되는지, 유치원 등 기관에서 식량이 어떻게 저장 보관되는지 등 다양하다고 케네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케네디 대변인은 한국어 국제요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요원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항구에서의 식량 하역 작업부터 창고 보관과 식품 제조 공장에 보내지는 과정, 북한 타가소와 학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에 24시간 전에 사전 통고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나 타가소, 병원 등 분배 장소를 임의로 선정해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서 사상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한 지난 1995년 북한 당국의 요청을 받고 식량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에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모두 18,000톤에 달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08년에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찰스 김 씨의 여섯 번째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미국에 입국한 지 올해로 8년. 지난해 봄부터 찰스 김 씨는 아내인 샤론 씨와 함께 세탁소 겸 옷 수선집인 킴스 얼터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목숨 걸고 탈출한 북한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그날, 미안한 마음을 전할 방법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김 씨 부부. 몸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지만 마음은 북한에 두고 사는 북한 사람입니다. 10시간 일하고 노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김 씨 부부. 아내인 샤론 씨는 남편이 즐겨 찾는 북한식 냉면을 만듭니다.
내가 음식 맛을 잘 알아가지고 저는 잘 못해요. 아,
네, 내가 맛은 내가 봅니다.
이 냉면에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야, 냉면 좋죠. 응. 조금 싱거울 수 있는데 이건 각자 취향에 따라서 잡수면 되는 거였나. 야, 됐어. 어, 빨리 먹읍시다.
네. 예.
공방상국은 식후예요.
면을 삶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는 샤론 씨가 하지만 밥상에 올라가기 전 최종 점검은 찰스 김 씨의 몫인데요. 저녁상에 올라온 음식들은 북한식 송편에 북한식 냉면입니다.
어머, 이거 무슨 만두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북한식 송편.
여기는 한국 그 뭐 식당이 없어요. 마켓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쌀로 하신 거예요?
아, 저건 쌀로 하고 저거는 밀가루.
속에 뭘 넣으셨어요? 먹어보면 알겠지?
네네, 소고기.
소고기?
네.
아, 조금 전에 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만들어 놨었죠.
예. 원래 여기다가 소나무 밑에 숯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송편인데, 네. 소나무 찾기를 그리 쉽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난 그래서 입살에다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여러 다양한 음식을 못 먹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먹고다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자연에서 먹는 거예요, 지금.
김씨 부부는 매일 가게 문을 늦게 닫기 때문에 일주일분 먹거리는 주말에 준비해 놓습니다.
한 주 일요일에 이렇게 만들어요. 하고 한 주일 동안 이거 먹습니다. 저녁 9시, 10시 퇴근해가지고 음식 차나. 오늘도 하도 손님들 오니까.
한인 상점이 없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음식 재료가 필요하면 워싱턴 DC에 일부러 올라가 장을 본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한 번 갔다 오면 쌀도 한 3포대, 4포대 사옵니다. 쌀. 부추도 이거 박스로 사와요. 고등어도 박스로 사와야 돼. 여기 고등어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비린내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네, 안 먹는 생선들이 많더라고요.
고등어도 박스로 사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말에 구입한 재료로 주말에 미리 찬거를 만들고 요리를 해놨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매일 꺼내 먹는데요. 지난 주말 김씨 부부는 북한식 송편을 만들어 놔봅니다. 김씨 부부의 밥상엔 고기가 들어간 주먹 크기의 북한식 송편이 커다란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겼는데요. 북한식 냉면을 후루룩 한 그릇 비우며 맛있게 먹으면서도 늘 아쉬운 생각이 든다는 찰스 김씨.
원래 평양 냉면 국수는 더 짜리대요. 미국에서 그냥 그 맛이 잘 안 나. 그냥 물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북한처럼 내가 이거에 조금 이건 저희가 있어요. 아무리 북한처럼 해놔도 북한 맛 안 들어. 배 기름이 져서 기는지 배고. 근데 항상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으면 그건 맛있다고. 배부르서 먹으면 아무거나 맛있다 그래.
북한 음식에 찰스 김 씨는 독한 러시아 술 한 병을 가져옵니다.
오케이. 와이프가 할 때는 이제 고금은 딱 돼요. 그래서 손님 들어올 때는 술 좀 더 먹습니다. 이거 버드가는 위스키로.
딸그락. 후루룩. 만난 음식에 술잔을 기울이는 김씨 부부.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갑니다. 2010년에 결혼해 이제 결혼 6년 차 40대 부부 찰스 김씨와 샤론 김씨. 뭐든 빨리빨리 해치워야 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지만 찰스 김씨의 아내에 대한 각별한 마음은 김씨 부부의 주방에만 들어가도 알 수가 있는데요. 부엌 찬장 밑으로 노랗고 붉은 그리고 작고 예쁜 하지만 빛바랜 쪽지들이 여러 장 붙었습니다. 여보 국 드세요. 여보 냉장고에 반찬 꼭 챙겨 드세요. 여보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김씨 부부의 정착 초기 시절 잠자는 시간 빼고는 얼굴 볼 새 없이 일했던 때 아내인 샤론 씨가 남편 걱정에 남겨놨던 쪽지들인데요. 찰스 김 씨는 아내의 마음이 담긴 이 쪽지들을 버리지 않고 붙여줬습니다. 샤론 씨는 남편 찰스 씨를, 찰스 씨는 아내 샤론 씨를 이렇게 아끼며 사는 애틋한 마음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And love never fails you. 무엇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사는 김씨 부부.
가족분들 생각 언제 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명절 때, 그다음에 생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생일 때, 1년이면 생일도 다 있잖아요. 그 생일 때 다 지나가요. 아, 이때 오늘 무슨 생일이지, 오늘 누구 생일이지, 이 사람한테 내가 말해요. 오늘 누구 생일이다, 오늘 누구 생일이지, 말하지. 그때가 제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볼 때, 이런 세상 구경 한 번 못하고 사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절실한 김 씨 부부.
아까 그 제가 돈을 왜 버시냐고 여쭤봤더니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 나중에 돌아가서 북한 가가지고 통일되면 가서 그동안에 미안했던 마음 돈으로라도 보상해주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 북한인 사람이라면 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뭐 북한이 이제 뭐 남북이 통일되고 이제 문이 열리고 뭐 이런다게 되면 뭐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나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대체로 고향을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제 고향을 위해서 뭐 하나를 하고 싶다든가 뭐 가족을 위해서 아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할 때 가족 생각이 난다고 말하는 샤론 씨. 가족 얘기를 꺼내자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북한에서도 결혼을 했었죠. 저 웬만하면 가족 얘기를 너무 슬프니까 안 하거든요, 솔직히. 원래 남편도 돌아갔고 애도 뭐 그랬고 그래서. 그래서.
샤론 씨는 북한에서 남편과 자녀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10년 뒤에 선생님이랑 부모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아요?
8년 미국 생활에 이만큼 잃어놓은 김 씨 부부이기에 10년 뒤의 모습을 물었습니다.
10년 뒤에 빌딩 하나 갖다 놔야지 뭐. 빌딩 조사 하나 갖다 놔야지, 이런 저쪽에다가. 뭐 트럼프처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자간 뭐 이거 이쪽 방향에다 뭐 하나 갖다 놓든지 뭐.
일단은 돈 버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김 씨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마주하며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입니다.
올해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계획도 건강하게 사는 거지. 올해 계획은 이거 뭐 특별해 지금 상태에서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건강해서 서로 마주보면 웃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올해 계획이라고는 그건 일생 마지막 계획이.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찰스 김 씨의 여섯 번째 마지막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50대 탈북 남성 박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고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도 한국은 최순실 사태 관련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야권 대선 후보의 박 대통령 퇴진운동, 그리고 하야와 탄핵 상황을 비교하는 보도기사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변호사를 선임한 박근혜 대통령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2007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법률 지원 단장도 했었고요. 2010년에는 법률 특보를 역임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군요.
네. 청와대에도 법률 자문들이 있습니다만 검찰 조사 현장에 입회할 수 있고 또 검찰의 조사 일정 등 어떤 요구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지금 어느 보좌진보다 더 중요한 때입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변호사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았었는데요. 검찰 출신으로 10여 년의 인연이 있는 55살의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검찰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군요.
네. 어제 변호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내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의혹 사항을 정리하고 또 법리를 검토하는 이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는 20일 구속 기한을 앞두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 참고인 자격으로의 대통령 조사가 16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청와대에 통보했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네네. 그 참고인 신분의 대통령 조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로 그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만 재확인했는데요. 사안의 중요성만큼 오늘 변호인의 기자회견에 아주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지만 대면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군요.
네.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자리였는데요. 어제 한국 정부가 가서명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직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슬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전국적인 퇴진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퇴진운동이라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걱정한다면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려야 하고 만약 스스로 결단을 못해서 탄핵 절차를 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야와 탄핵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하야는 말 그대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요. 탄핵은 법률적인 절차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파면입니다. 촛불 집회 민심과 야권에서는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하야 주장도 있습니다만 하야보다는 탄핵 절차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야당 쪽에서도 이제 탄핵을 준비할 때가 됐다 이런 목소리도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권에서는 국정 혼란의 어떤 빠른 수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쪽이고요. 하야 후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헌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에게는 하야가 좀 불리한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지요?
네네. 먼저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을 해야 합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이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를 해야 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는 최대 1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데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촛불의 민심과 야권에서는 탄핵보다는 하야가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의 하야 결단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순실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지요.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 분석한 통계 자료가 발표됐다지요?
네. 그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활 수준을 측정하고 또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마다 조사하는 사회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주로 가족 소득, 소비, 노동, 교육, 보건, 뭐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 10개 부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올해 5월에 실시된 조사는 5가지 분야입니다.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인데 특히 그 조사 결과에서 결혼과 가족에 관한 이 달라진 인식의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한국 사람들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혼 남녀의 동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외국인과의 결혼도 괜찮다,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양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늘어났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절반 정도가 된다는 것이군요.
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사람이 51.9%였으니까요. 나머지 48.1%의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그 변화가 아주 큽니다. 2010년에는 64.7%가 결혼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5년 사이에 51.9%로 떨어진 그 변화 차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남녀가 함께 사는 이 동거에 대한 생각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죠?
예, 옛날에는 뭐 큰일 날 일로 대표되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그 응답을 보니까요, 응답자의 48%가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75.8%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66.1% 외국인과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특히 20대는 76.6%, 30대도 76%, 외국인과의 결혼이 문제되지 않는다, 응답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도 물어봤는데요.
네.
남녀 당사자보다는 결혼은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는 52%가 동의를 했습니다. 젊을수록 가족보다는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한국인의 결혼관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